다니엘서 환상, 예, 10장에도 역시 환상으로 다니엘이 주신 메시지고요. 10장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10장 1절에 고레스 3년에 그랬으면 이미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1차 귀환이 시작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곧 전쟁에 관한 환상이라. 근데 이 전쟁은 앞으로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환상을 이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제 아침에 6절에 보니까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그랬고 오늘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보면 예,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나타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이상에 압도되어서 사실은 다니엘을 이렇게 깨워 일으키십니다. 굉장히 압도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다니엘을 마치 어루만지셨다. 오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어루만지셨다. 또 뒤에 18절에도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라고 이렇게 어루만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도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렇게 이제 그 호렙산에 갈 때에도 르담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 천사를 통하여서 어루만지시며 힘을 내라고 먹을 것 주면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때로는 두려워할 때에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상황을 통하여서 어루만져 주시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루만져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천사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루만지시며 어루만지시는 것은 끝나지 않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용기의 말씀으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만 가까이에 말씀만 묵상해 주야로 묵상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영으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져주세요. 그 어루만져주시는 제가 그는 영적 마사지라고 하고 싶어요. 영적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마사지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라,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19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내. 다니엘아 힘내. 하고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니엘이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전쟁 환상 그리고 빛난 추석같이 나타나는 주님의 그 환상을 보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일어나라고 응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라고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교통하는 일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왔던 능력을 주시고 또한 위로하시며 응원해 주시는 응원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응원가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손길 덕분에 다니엘은 겨우 힘을 얻어 그분을 대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탄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천사가 누구였냐면 가브리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 9장 21절에 보면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천사였습니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고, 영적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천사는 미가엘이죠. 나중에 이제 미가엘이 또 나옵니다. 미가엘.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그가 겸비하여 말씀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힘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비했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 보십시오. 이제 그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겸비하게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그 나타나는 그 환상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겸비한 다니엘에게 그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 겸비했단 말은 자기 위치 자기 어떤 예 다니엘은 지금 총리를 있지 않습니까? 꽤나 교만을 떨만한 그런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 앞에 나타나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서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그가 늘 느끼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니까 겸손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얼굴을 찾으면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또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랬어요.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게 돼. 이곳 곧 하나님의 백성이 찾는 그곳. 예, 물론 거기에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구하면 듣고 귀를 기울이겠다는 말씀합니다.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 성전과 이 예배당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주님을 겸손하게 바라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의 눈이 있고 주님의 귀가 있고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군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과 그 마음이 어디 있냐면 그 십자가 품은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그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주님의 귀가 바로 찾고 구하는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세 번이나 큰 은총을 입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9장 23절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은 자라. 오늘 10장 11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말하죠. 또 그 뒤에 19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큰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해요. 바로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큰 은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거기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의,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내가 어찌 이 미천한 종이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간구하고 그 말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말할 수 있는 사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쫓겨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하나님과 말을 했던 사이예요. 그런데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 그 교통함이 없어요. 특별히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66권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친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다니엘이 두려워 떨면서 이 종이 어찌 주와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은총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 교회 다니고 마음 평안함 누리고 위로를 받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큰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 은총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3대 동일신앙으로 그 은총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때 초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입었던 그 큰 은총을 아직 그 은총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바로 그 은총을 입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거죠. 우리만 그 은총을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그 은총을 입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큰 은총을 입은 인서가. 여러분, 우리는 그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아침에 우리가 듣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이 오늘 하루 내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내 나를 덮으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덮으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이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알고 봤더니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내가 그 은총을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그 은총을 입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은총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13절에 보면 그런 천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2절에서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 말이 응답돼서 네가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네 말이 네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항의하는 세례요. 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합니까? 21일 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일 동안 막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21일 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21일 동안 막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었는데 마치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말씀을 전해주죠. 미가엘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자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어요? 영적인 존재를 왜 지으셨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적인 존재가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 육신의 사람도 만드셨지만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왜 만드셨느냐? 상속받을 우리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구원받을 우리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만드셔서,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서 막 싸우게 합니다. 그 미가엘 천사장의 그 싸움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타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 할 때에 그 아이를 용이 죽이려고 막 합니다. 용을 씁니다. 용이 죽이려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용을 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를 12장 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해를 옷 입은 여자다 그랬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여자.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또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도 이상하게. 근데 아기에 대해서 12장 요한계시록 12장 해석하기를 철장을 깨뜨리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철장을 깨뜨릴 권세를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아기는 예수님이에요. 여자는 구약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그 이 아기 예수님을 날려갈 때 얼마나 사단이 헤롯이 그 나사렛에 사는 두 살 이하의 남자를 싹 죽이는 헤롯이 엄청나게 그렇게 했던 건 사실 헤롯이 한 게 아니죠. 사탄이 바로 용이 그랬다고 요한계시록 12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아기를 그런데 방에서 보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아기를 낳은 여자를 막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을 공개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7절 8절에 그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미가엘이 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사탄과의 막 전쟁을 하고 치열한 그런 영적 전쟁을 할 때 누가 하늘에서 싸우시냐면 미가엘 천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싸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에는 너는 예,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라는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손을 들어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왔노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야 두려워하지 마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첫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추기 때문이고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인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 강건해, 두려워하지 마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바사 군주와 싸워서 내가 바사 군주를 이기게 할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또 헬라 군주가 일어나겠지. 그 뒤에 또 로마 군주가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난 군주는 결코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21절에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너희가 대항할 자는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 미가엘을 통하여서 그들을 대항하여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주가 아닙니다. 바사 왕도 헬라 왕도 아닙니다. 로마 군주도 아닙니다. 그들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미가엘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실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눈을 보시고 뜨시고 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손을 들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강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